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3월 4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3월이 되면서 정말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오나 싶은데요. 뭐 꽃샘추위가 갑자기 닥칠 가능성이 있지만 어제 오늘 서울에서는 너무도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와, 야외에서 운동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너무도 강하게 들더라고요. 사실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젠 정말 운동과 체력 향상에도 더 신경을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악조건이라고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 상태와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죠. 뱃살이 늘었다, 늘 피곤하다,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다, 단 음식이 당긴다, 팔굽혀펴기를 잘 못한다, 이런 다섯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다면 말이죠.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을 해서 달리기 같은 걸로 운동량을 늘려가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계단 오르기도 가뿐해지고 몸과 마음이 다 가볍고 건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저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매일 꾸준하게 최대한 많이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남과 북의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는 남광교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올해도 북한의 자유상황이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현지시간 3일 발표한 2021 세계자유보고서의 국가별 평가에서 북한이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0점,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3점을 얻어 통합점수 10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권리 부문에선 선거제도 다원주의와 정치 참여 등을 평가해 4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는 표현과 신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 제도 등을 평가해 6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조사 대상 210개국 중 북한보다 통합점수가 낮은 나라는 수리아와 에리트리아, 주바, 투르크메니스탄 등 4곳뿐이었습니다. 도이칠란드가 대북제재 위반 감지 활동에 처음으로 군함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4일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는 도이칠란드 외교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오는 8월 초 오스트랄리아로 출항하는 도이칠란드 해군 호위함 한 척이 올해 연말께 한반도 근해에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에 몇 주간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호위함은 협력국들과 유엔이 금지한 품목의 선박 간 환적 등 해상에서 이뤄지는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군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해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귀순 관련자 인사 조치를 공지했습니다. 먼저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숨은 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습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 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 시작 한 달이 되는 3월 말, 4월 초에 4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자칫 방심의 신호탄이 돼 4차 유행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와 달리 3월 정상 입학 및 등교가 이뤄지면서 학교 생활에 필요한 신학기 용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최근 2주간 신학기 관련 용품 판매 정보를 분석한 결과 유아동 가방, 책가방 범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 증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실내화 가방 매출이 864%까지 급증했습니다. 위메프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처럼 등교 생활을 위한 여러 용품과 더불어 개인 위생용품,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준비물도 함께 많이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발 이후 가장 많은 38명이 숨졌다고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버기너 특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이라며 이제 쿠데타 이후 총 사망자가 50명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버기너 특사는 미얀마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 때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대규모 해외 관중의 입국을 허용하면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와 조직위,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는 어제 5차 화상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배급 일정도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자세한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구체적인 공급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올해 5월까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약 170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백스는 지난 2일에 제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배급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코백스가 이날 공개한 일정에 포함된 나라는 138개 유엔 회원국과 1개의 비회원국 등 총 139개국으로 총 2억 3,700만 회분이 제공이 됩니다.
예.
이 중에 북한에 할당된 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0만 4천 회분으로 오는 5월까지 배분될 예정이라고 코백스 측은 밝혔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회 접종돼야 한다는 얘기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예.
이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배분되는 양은 85만 2천 명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당초에 올해 상반기 중에 북한에 2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이 공급될 거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보다는 규모가 좀 줄어든 거네요.
네, 코백스는 지난달에 첫 백신 배분 잠정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예.
상반기 중으로 북한에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기간을 2월에서 5월로 좁히면서 예상 공급량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공급량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서
네.
2억 3,700회분으로 축소가 됐는데요.
네.
코백스는 애초 올 상반기에 백신 3억 3,600만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6월 한 달 새 1억 회분을 공급하는 게 쉽진 않아서 실제 공급량도 이보다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배급 시기가 2월에서 3월 그리고 4월에서 5월까지로 세분화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예.
다만 이는 국가별 규제 요건과 공급 가용성, 면책과 법적 책임에 대한 합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코백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결정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또 이 대규모 양을 한꺼번에 배송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겠죠.
네, 코백스를 이끄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대표는 2일 화상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소개하면서 네. 금주 중에 1,100만 회분이 배포된다고 말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운송이나 승인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예상보다 지연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더 많은 국가가 백신을 제공받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표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결국에 계획했던 수량이 다 배포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자금이 마련이 되면 올해 약 18억 회분의 백신을 더 구입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서 1차 백신 배분 관련 정보가 국가들에 전달이 됐고
네.
이 국가들이 백신의 구체적인 배송 날짜에 대해서 코백스 협력 단체들 및 백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발표에 따르면요. 한국도 같은 기간 코백스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게 되죠.
네, 한국에도 오는 5월까지 약 210만 회분의 백신이 네. 배급될 예정인데요. 다만 한국과 북한은 공급 계약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이 SFP, 다시 말해서 직접 비용을 내고 이 백신을 네. 들여오는 방식이라면은 북한은 AMC, 선구매 공약으로 백신을 공급받게 되는 건데요.
네.
AMC는 공여국들이 자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 북한을 포함해서 92개국이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돈 내고 사고 북한은 도움을 받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네. 코백스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엔 세계보건기구와 전염병예방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이 주도하는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로 이런 네. 공여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1차 배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백신을 공급받는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어딘가요?
네. 이번 코백스 1차 배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지원받는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알려졌는데요. 1,464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게 됩니다.
네.
그 밖에도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 1,00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이 배급될 예정입니다.
그 나라들에는 일단 1,000만 회분 이상씩 가네요.
네, 아무래도 인구수가 네. 많은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를 비롯해서 코백스는 총 142개국에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 2억 3,700만 회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2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번 계획안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계획이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북한은 북한 안에 코로나 확진자는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네, 북한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네.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측에 보고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1,259명에게 샘플, 즉 시료 를 채취해서 검사했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 검사 인원수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투명성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단 북한이 모든 정보를 좀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또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역과 더불어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두 말이 필요 없는 한국의 전설적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 중에서도 제일 노래를 잘한다는 태연, 티파니, 서현 이렇게 세 멤버가요. 테티서라는 유닛 활동을 하기도 했죠. 최근에 뭐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나 봅니다. 지금은 뭐 각자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녀시대의 완전체 무대가 정말 그립네요. 자, 왠지 소녀시대의 엄청난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따라가는 걸그룹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녀시대의 테티서의 아드레날린 듣고 올게요.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훈련 규모와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미연합훈련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당초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국방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예, 일단은 뭐 미리 좀 결론을 좀 얘기하면은 한미연합훈련은 실시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인력이 동원되어진 뭐 그런 훈련보다는 그 작년 또 있죠 재작년 2019년과 마찬가지로 좀 일정이 좀 도상 훈련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 군하고 미국하고 지금 그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구체적인 일정 내용이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이 2019년부터 대규모 이제 기동훈련 이제 뭐 미군이 여기 와서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하는 그런 훈련은 이제 없고요. 1년에 이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만 시행되어 왔거든요. 한 2년 동안.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좀 그런 가능성이 또 높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뭐 예년과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훈련이 지금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한미 훈련이 이제 임박한 시점에서 지금 정부하고 그 여권 여당에서는 이제 훈련을 연기하거나 혹은 뭐 중단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통일부 이인영 장관 또 역시 한미 연합 훈련 뭐 연기를 또 촉구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야당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은 해야 된다, 그 연합 훈련을 정상화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입장인데. 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방부가 아직 뭐 미국 국방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왜냐하면 이제 예정대로면 이제 8일 혹은 9일부터 이제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동훈련 군인이 직접 같이 하는 연합훈련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군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코로나 그 또 방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봐가지고는 아마 그 예년에 했던 것하고 유사한 형태의 그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축소 쪽으로 또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혹시 미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아, 그래서 존 코비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원론적인 얘기만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존 코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그 1일이죠. 이 브리핑에서 포괄적인 그 언급 외에 한반도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이 동북아에서 핵심 축인 그 미국의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또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또 한국과 매우 진지한 동맹, 안보 동맹을 맺고 있다. 아, 그러면서 미국은 그 동맹의 의무와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와 함께 한국의 동료, 동맹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로 봐가지고는 지금 아마 우리 국방부하고 주의를 해가지고 뭐 한미 그 군당국이 서로 주의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그 뭐 좀 훈련이 그 뭐 작년이나 뭐 그 수준 정도에서 지금 머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또 한국이 지금 또 약간 뭐 연기를 해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나오니까.
주장을 정부에서도 강하게 그런 입장을 개진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미군을 한국에 좀 이렇게 와가지고 참여시켜가지고 하는 훈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냥 우리 정부 국방부하고 그냥 입장을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런데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있고 전반기 훈련도 지난해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축소 진행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 그렇게 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일단은 코로나 19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이제 2월하고 최근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3명 나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그 2월 24일이죠. 국회 나가서 코로나 19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보통 정상적인 규모의 훈련은 어렵다. 따라서 도상 연습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뭐 위기 관리 참모 연습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영어로 CMST라고 하는데요.
네.
그 국지 도발 단계에서 이제 한미 연합군의 대처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테러 발생, 네. 납치, 또 원인 불명의 사상자 발생, 휴전선 일대 특이 동향 포착, 또 전방 지역의 총격전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연습인데 이것도 이제 그 뭐 군이 투입돼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일종의 네. 그 워게임 전쟁 가상 상황에서 이제 그 모델을 통해서 진행될 그런 가능성 그런 정도로 아마 훈련이 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예.
사실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 작전 통제권 행사 능력을 우리 한국군이 네. 행사하는 뭐 그런 훈련을 우리 정부 또 국방부에서는 이제 예정을 했었는데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뭐 도상으로 훈련을 하더라도 모의 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시에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그 조율하는 훈련 연습하는 모의 연습하는 그런 훈련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상으로도.
네, 그러네요. 자, 근데 사실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미 소장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만 남북관계나 한미동맹 이런 여러 현안이 얽혀 있어서 이번 훈련이 상징하는 바도 좀 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이제 훈련이 일단은 이제 뭐 횟수로는 3년 차죠.
네.
이제 미국이 이제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미국하고 두 차례 정상회담 갖고 또 뭐 북한의 어떤 뭐 비핵화 예. 그런 부분도 오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 또 뭐 장거리 미사일이나 또 핵실험 이런 그 어떤 대형 도발은 하지 않았고 뭐 거기에 상응해서 그 한미 그 군 당국이 이제 사실상 한미 연합 훈련을 가지고 축소하거나 대폭 규모를 줄이면서 이제 과거 했었던
네.
그런 그 연합 훈련을 안 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은 이제 동맹의 중요성을 예. 강조하고
그랬죠.
전통적인 동맹을 예. 회복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애초에 예상하건대는 아마 그 한 2년 동안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이 그래도 실제 미군이 한국에 와서 하는 그런 훈련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은 지금 상황은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갈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군사용으로 FOC라고 하는데 완전 운영 능력.
네.
그게 한미군이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은 못 가고 일종의 그 모의 연습, 예행 네. 연습만 하는 것으로 아마 한미연합훈련 그것이 이제 일단은 그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네.
그동안 또 북미 간의 대화가 한 2년 이상 지금 단절된 상황 속에서
예.
또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으로 하여금 또 어떤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다. 또 북한의
예.
어떤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미훈련, 연합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좀 소극적이었고
네.
뭐 하더라도 대폭 축소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연기하거나 이런 입장을 취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그 동맹의 개념 다시 설정하는 거 여기에 맞춘 어떤 연합훈련 이런 거 하고 한국 정부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좀 염려도 있었는데 지금 아마 바이든 행정부도 좀 현실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우리 정부가 우선 그 훈련에 대해 가지고
그쵸.
좀 이렇게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 좀 낮은 수준의 그런 훈련을 하자. 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 또 군당국 사이에 어떤 그런 좀 약간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네.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한국이 소극적이라면 미국이 적극적이긴 또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예.
자, 북한의 대응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요. 8차 당대회 당시에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죠. 또 한미 훈련을 빌미 삼아서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월 달에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다 이걸 요구를 했어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비교적 강한 발언을 했었고 다시 뭐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은 북한이 오래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 때 어느 정도 북미 간 대화, 정상 대화 회담이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좀 약간은 유예된 그런 상황인데 아, 또 하나 이제 지난 그 28일이죠. 2월 28일. 뭐 얼마 안 되는데 그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그 김정은 위인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책 제목이 위인과 강국시대라고 해가지고 한 600페이지, 한 620페이지 정도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 업적을 가지고 일종의 좀 선전하는 김정은 위인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평양 출판사가 지난해 12월 30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7개 장에 걸쳐가지고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국방, 외교, 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성과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김정은의 지도력을 특히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근데 그 책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상태의 지속을 끝장내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북남 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위인전에까지.
위인전 내용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북한은 뭐 한미연합훈련이 과거와 같이 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돼가지고 대규모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동안 한 좀 자제했었던 그런 좀 도발, 좀 비교적 큰 도발,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이번 뭐 연합훈련이 그렇게 큰 규모로도 또 북한이 뭐 자극받을 만큼의 그런 훈련 규모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가능성은 일단은 좀 낮지 않겠는가 이렇게 무슨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건 왜 이런 걸까요?
그건 이제 북한이 사실 아까 제가 뭐 이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어요.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또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어떤 그 존재다. 그래서 사실 뭐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연장선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그 체제 유지에 그것도 어떤 위기감이 있다. 또 모든 걸 다 미국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뭐 이게 한미 연합 훈련하게 되면 이게 북한에서는 북침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다. 항상 그렇게 선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의 어떤 그런 제2의 도발, 유괴와 같은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실 한미 동맹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군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일종의 선동이죠. 사실과는 어긋나는 주장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또 제2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또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그리고 뭐 동맹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어떤 협조, 협력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시 어떻게 양국이 잘 훈련하느냐. 더구나 이제 전시 작전군이 이제 한국군에게 이양하기도 원론적으로는 한미 간 합의된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군사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제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동안은 이제 연합 훈련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네요. 자, 그럼 뭔가 좀 바뀌어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을 좀 수위를 낮춰서 한다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좀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내가 지금 봐가지고는 아마 이번 뭐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북한이 문제 삼아가지고 어떤 군사적 도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제 좀 낮은 수준에서 또 직접 미군이 투입되지 않고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는 대로. 북한이 뭐 한미연합훈련이나 문제 삼고 뭐 만의 경우 군사 도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노골적으로 일종의 도전한다라고밖에 해석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우선은 북한하고 직접 부딪히는 부분은 일단은 미국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미연합훈련이 그냥 조용하게 뭐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또 지금 이제 국내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북한이 아마 대화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자, 이번 계기로 또 북한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대화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한미연합훈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가수 겸 작곡가 김사랑 씨의 노래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죠. 1999년에 나는 18살이다 라면서 당차게 대한민국 가요계에 등장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어리고 당찬 천재 가수 뭐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었는데요. 최근에는 나는 40살이다 라고 또 당차게 외치며 방송 출연을 하신 것도 같더라고요. 세월이라는 게 참 무상합니다. 김사랑 씨의 히트곡 필링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수 아동에 관한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얼마 전 춘절이었잖아요.
네.
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었는데 네, 이 춘절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매년 춘절이면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났던 부모가 예. 시골에 남겨진 아이들을 보러 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 가장 오랜 시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은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하지만 어김없이 이별의 시간은 다가오고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도시로 떠나는데요. 친척 손에 남겨진 아이들은 또다시 부모와의 이별에 몸서리칩니다.
예.
이런 아이들을 중국에선 류서우얼통, 유수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농촌뿐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유수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벌이를 위해서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유수아동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런 유수아동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200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중국의 도시화가 본격화하면서 농민공들이 대도시로 대거 이동을 했고요. 이들의 자녀들이 농촌에 남아서 부모와 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서 이렇게 유수아동이 생겨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아동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수는 얼마나 되나요?
2019년 기준 잠정 통계에 따르면요.
네.
현재 중국 농촌에 남겨진 유수아동은 700에서 9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013년 6,100만 명에 또 집계가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 비율이 전국 아동 중에 21.9%에 달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6년의 격차가 있지만 유수아동의 수가 굉장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700만 명은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격차가 너무 많으니까 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아이들은 한창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2019년에 유수아동을 위한 공익재단에서 유수아동 심리상태 백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발표를 했네요.
네,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유수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그 결과 유수아동의 70%가 다양한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수아동의 34%는 자살 성향이 높았고
예.
유수아동의 48.3%는 손전화 중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유수 아동의 10%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게 실제 부모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아이가 이제 부모가 죽었다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작용으로 이렇게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곁에 없는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이런 아이들은 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같은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또 쉽고요. 예. 학업 성취도나 학교 재학률과 졸업률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중국 비행 청소년 중에 30%가 유수 아동으로 보고돼 있어서 네. 2016년엔 중국의 핵심 사회 문제로 꼽혔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이거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서는 네. 유수 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수 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수 아동의 범죄와 탈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좀 좁혀져야 이런 유수 아동 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대도시에서는요 또 인터넷 유수아동 이런 신조어도 생겼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인터넷 유수아동은 정보통신기업에서 일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중국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996 하는 사람이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글이 얼마 전에 올라왔었습니다.
이 996이라는 게 뭔가요?
네. 한국어로 치자면 9 to 6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고, 예.
중국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업의 야근 문화를 상징하는 핵심어인데요.
네.
뭐 야근이 일상이면 가족과 함께 살아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또 거의 없고
그렇죠.
또 이분들의 자녀는 집에 홀로 남게 되겠죠.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로 방치된 아이들을 가리켜서 인터넷 유수아동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맞벌이를 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한국에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까지 또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초등학교에는 그 돌봄 교실이라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중국에는 혹시 없나요?
과거 80년대만 해도 네. 계획경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중국 국영기업들이 직장 타가소를 운영해서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국가와 기관에서 운영하는 타가소가 5년 사이에 뭐 70%가 줄었고요.
네.
2010년경에는 이 같은 타가시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라졌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시장화된 타가시장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요. 또 이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일반 공립 유치원 경우에는 학비가 월 2천에서 7천 위안이고요. 사립 유치원의 비용은 이보다도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네. 너무 비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아이 키우는 건 정말 쉽지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조부모와 부모 세대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몇 년 전에는 이제 손주 돌봄 비용을 달라고 딸을 고소한 노인의 사례가 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에게 돈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부모의 양로를 책임지는 대신 손주 육아를 조건부로 요구하는 신형 불효 현상도 이렇게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네, 이걸 신형 불효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재밌는데
네.
참 웃기고도 슬픈 우픈 얘기네요.
네.
자, 한국에서도 사실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됐는데 중국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는요 부모님들이 손자를 돌봐주시면 당연히 좀 용돈을 드리는데 중국엔 이런 거는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요. 현재 중국에서 자녀의 근무지를 따라 함께 이동하는 노인은 1,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중국 전체 유동인구 2억 4,700만 명의 7.2%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오로지 손주 돌봄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노년층의 비중은 43%라고 해요.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인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육아를 위해 자녀를 따라 타향살이를 하는 노인은 라오 펴오조, 표류하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출산율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가 출산을 허용해도 현실이 먼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살다 보면 누군가와 서로 이런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을 했어야지. 아, 어쩔 수가 없었어. 오늘 배울 표현은 어쩔 수가 없었어 입니다. 영어로는 I can't help it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help, H-E-L-P는 돕다 라는 뜻이라서 직역하면 나는 도와줄 수 없어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죠. 자, 누가 영어로 이 말을 한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은요. 어쩔 수가 없다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자,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 보세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I can't help it.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3월 5일 금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함경 동해안은 밤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영하 6도, 삼지연 영하 5도, 평양 사리원, 함흥 청진 영하 1도, 강계 개성 원산 0도, 해주 1도, 신의주 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도, 신의주 강계 해산 7도, 청진 10도, 평양 13도, 사리원 해주 원산 14도, 개성 15도, 함흥 1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6% 상승한 $61.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03% 하락한 $1,715.8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3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83% 하락한 $26.36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7.53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아미정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했더니 한국의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덤 이름인 아미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을 합쳐서 아미정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아미들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런 말까지 생긴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아미정음으로 불리는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강좌 교재가 영국의 명문 의대에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미 세계 여러 대학들에서 개설되기도 했는데 올해는 미국, 영국 등 총 8개 나라, 11개 대학에서 BTS 한국어 정규 학점 강좌를 개설했다네요. 참 한류 열풍으로 세계인들이 한국어 공부에 열중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요. 이렇게 세계 유수 대학들에서도 방탄소년단 한국어 강좌를 정규 학점 강좌로 개설한다니 너무 놀랍죠. 전 세계에 한국의 국위 선양을 할 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많이 미친다는 그룹 BTS, 방탄소년단 정말 만날 수만 있다면 칭찬해주고 싶네요. 자, 이런 후배 가수나 연예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많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려야 할 텐데요. 선우정아 씨, 2006년에 데뷔한 실력파 가수 그리고 음악감독입니다. 한국의 많은 가수들이 선우정아 씨한테 곡 받는 걸 굉장히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감성이 남다른 실력파 가수 선우정아 씨가 2019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도망가자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